여러분, 언어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된 건지 혹 생각해 보셨어요? 진화론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다 우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이 정격하는 거 이것도 말이 좀 잘 안 맞긴 안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우연이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제일 확신하는 것은요, 그 우리 사람의 입 모양이, 입안 구조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음악당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시면요, 음악당 구조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음악당 구조에 뭐 좀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연주회 하는 경우.
네?
나팔처럼 생겨요?
이렇게 거의 관중석에서 보면.
네. 관중석에서 보면 저 안에서 보통 이렇게 곡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소리가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고 멀리까지 잘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또 있어요? 벽면을 보시면 매끄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매끄리한 경우가 없고요. 앞쪽에서 약간 이쪽을 보면 거기 꼭 우두둑하게 뭔가를 만들어 놔요. 그게 그 음악당이나 연주홀을 만드는 그 구조가 사실은 우리 입안 모양을 본뜻으로 만듭니다. 참고로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입안 구조가 사람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으니래. 그 설명을 조금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말을 하기 위한 도구가 우리 입에 뭐가 있죠?
혀.
아주 중요합니다, 혀. 그 다음에요? 별로 없을걸요, 아마. 혀. 그 다음. 입천장이요? 네, 혀하고 입천장하고. 혀하고 입천장하고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혀 끝을 똑바로 천장에 갖다 대느냐, 이렇게 둥그렇게 말해서 중턱을 갖다 대느냐, 아니면 붙이느냐, 떼느냐, 이게 다 소리가 다 달라집니다. 혀와 천장. 또 있나요? 제일 쉬운 것부터 안 짚어내시네. 입술. 네. 입술. 그렇습니다. 제일 아깝게 있는 게 입술이에요. 그 다음요. 이빨은요?
이빨은
말이 된다
이러잖아요. 이빨에 이상 생기면 말에 이상 옵니다. 그리고 당장 이상한 건 영어를 못해요. 영어는 이빨하고 입술하고 붙여서 내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이빨과 입술을 붙여가지고 소리를 내거든요. 한국 아이들 처음 영어 배울 때 이거 안 돼가지고 해먹잖아요. F 발음하고 V 발음하고. 그러니까 이빨 아주 중요하게 쌓으면 되는 거예요. 또 있나요? 이빨 바로 뒤를 혀를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딱딱하고 어돌어돌한 부분이 있죠? 여기를 치경이라고 합니다. 치경.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를 밀어보면요. 딱딱하고 매끌매끌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경구개라고 합니다. 구개, 입천장이라는 얘기고 딱딱하다고 해서 경구개라고 합니다. 거기서 더 뒤를 더 훑어보면요. 말랑말랑한 곳이 있어요. 여기를 연구개라고 합니다. 이 안에 구조가 이게 다 이렇게 구별된 게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혀 끝이 어느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져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진짜 음을 내는 곳은 저 안에 있는 성대. 그 성대에서 난 무의미한 소리를 이 입안 구조를 이렇게 빙 굴러 거치면서요. 소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관이 입안입니다. 그 소리가 코로 가서 나는 소리가 또 비음이라고 그러죠. 이 구조가 소리를 만들기 딱 잘 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르치는 사람이 가끔 노래를 입으로 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러죠? 도성요? 뭘로 해요 이거? 소리를 입으로 내지 말고 일로 내라고 그러거든요. 일로 어떻게 소리를 내요? 아니 그 소리 일로 내래. 그걸 어떻게 일로 내요? 예. 생각을 그렇게 하면 일로 난대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안에 공간이 많아요. 이게 뼈로 돼 있거든요. 뼈로 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구강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비강, 이 뼈 속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여기를 쳐주면 이게 공명이 되거든요. 그런 소리가 맑고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소리를 일로 내리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자꾸 노력하면 이 공, 안에 있는 공간들이 울려요. 그래서 고음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속에 비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못하고.
그러니까.
해골을 딱 저희들이. 그러니까 해골 보면 이렇게 광대뼈 있는 이쪽에도 구멍이 딱 뚫려 있고, 그래서 소리를 자꾸 내보내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안에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혀끝이 만약에 조금 짧거나 조금 이상해 생기면요? 소리가 영 달라져 버려요. 그냥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뭐 꼼짝마다 어디서 마이크 뜬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 아주 고도로 설계된 작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심지어요, 아마 이런 질문까지 해가 들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라고 말할 때 지역 발음하고 여자라고 말할 때 지역 발음은요 같아요 달라요? 남자 여자 그 지역 발음이요 달라요?
남자는 무게가
실려요. 남자의 무게가 실려요. 남자 지역 때?
받침에 따라서 뭐
앞글자의 받침
앞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어내는 소리가 다르게 나는데 한국 사람들 귀에는 그게 똑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들었어요? 외국 사람한테 들었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 세밀한 것까지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 말의 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말의 곡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발음을 딱 할 때 같은 자자라도 아 다르다는 걸 본인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말에는 올라의 리얼이나 오라의 리얼이나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귀에는요. 서양 사람들 귀에는요. 완전히 달라요. 조그만 차이인데, 그죠? 어떤 사람 느끼기에는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차이가 또 어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들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다 날 수 있도록 입안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연히 된 거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고도로 지혜롭게 설계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끔 짐승들이 말을 흉내내잖아요. 뭐 앵무새가 사람 말을 가끔 좀 따라하긴 하지만요. 흉내 조금 내는 정도 이상이지 말을 할 수 있는 구강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밀하게 따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 이건 컵이네, 그죠? 이걸 보고 누가 컵이라고 처음에 말을 했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름이 있던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걸 보고 컵이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만든 사람이요? 그럼 좋습니다.
사회적인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리 하자고 약속을 누가 정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돌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자 그러면 이걸 나무라 하자. 언제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령 저게 제가 양재동 박사 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원래 전공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향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향가 연구를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너희들이 어떻게 향가 연구를 할 수 있느냐? 너는 못한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나서서 이분이 향가의 권위자가 되고 옛날 향가를 지금 말로 다 풀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런 향가 혹은 이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아마 듣긴 들으셨지만 지금 또 좀 헷갈릴 거예요. 이두가 뭐냐? 이런 겁니다.
한자의
한자의 음을 따온 거 뭐, 맞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건 모르고요.
얘기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한자 말을 듣고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말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말을 영어 글자로 써주면요. 우리말을 영어 철자를 가지고 써주면, 소리 나는데 써주면, 그 사람은 자기 영어 글자를 읽잖아요. 일단은 뜻은 모르고. 그렇게 읽어 나가면 우리 귀에 대충 비슷하게 그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말을 영어 철자법만 빌려다가 써놓은 게, 그게 일종의 만약에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뜻은 무시하고 한 문자를 빌려와가지고 비슷한 소리 나는 한 문자를 가지고 글로 써준 게, 그게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의 본 뜻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자의 본 뜻은 아무 관계 없죠. 그건 치워버리고, 요 글자가 무슨 소리를 내느냐를 확인을 해서 고그와 똑같은 우리말을 확인해내면 여기 본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옛날에 향가라는 것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양기동 박사가 화를 낸 게 뭐냐면, 신라 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말을 일본 학자 너희들이 아느냐? 신라 시대 때 쓰는 말은 경상도, 경주 포항 근처에 있는 토박이 사투리가 신라 시대 때 쓰던 사람들의 말이다. 경상도 사람들의 토박이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은 향가 연구할 자격 없다. 이래가 자기가 덤벼든 겁니다. 지렁이 뭐예요?
한자 말을 알아야 된다.
지렁이 뭐냐고 할 거는.
지렁 간장.
두 분은 간장 가잖아요.
지렁
아니 그
일지 아니고
지렁이라면.
아, 나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지렁이냐 뭐냐 이래 묻지만 아는 사람은 지렁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간장하고 나온다니까요.
그 어디 말이에요?
어디 말요? 경상도 토박이 말이죠. 그러니까 향가의 만자에 만약에 한자가 나온다면요. 한자를, 지렁을 한자로 썼다면, 예를 들어서 땅지자에다가, 능자는 뭘로 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쳐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읽어가지고 한자로 겨우 지렁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렁이 간장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한번 읽은들, 뜻을 모르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는요, 신라 시대 때 쓰던 사람들의 그 말과, 경상도 토박이가 쓰고 있는 이 말이 같다고 생각한 양재동 박사 그 생각이 놀랍단 뜻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에 젖어가지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우리와 거의 대등한 말을 쓰고 있었단 뜻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런 말도 들었어요. 우리가 쓰는 이 한꺼번에란 말이요. 한꺼번에란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 의원을 추적해가지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옛날 신라시대 때요, 경주에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축제 때 나가면요. 뭐, 서울 명동거리는 안 되겠어요? 워낙 분주하고 가니까, 사람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촌 사람들이 한 번씩 구경하고 놀러 가면요. 길다란 끈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전부 다 이 끈을 잡고 같이 다녔답니다. 한 끈에.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한 끈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시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끈에란 말이 한꺼번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푸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말이라는 것이 세월 따라서 이렇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신라시대 사람들은 말을 좀 잘 못했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잘 못한 거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누가 만들었죠? 그 아이들 답입니다. 세종대왕 아니에요. 그럼 세종대왕 있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말을 못했어요? 아니, 말은 다 잘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적을 방법이 없었는데 그걸 연구해서 밝혀낸 사람이 세종대왕이다. 물론 적는 방법이 그 전에 있었죠. 한자로 적었죠. 근데 이거 불편하고 힘드니까 쉽게 적는 방법을 연구해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말은 있는데 적는 방법이 없는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뭐부터 하는 거 아닐까요? 문자 만들어주는 일부터 해요. 문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시키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저 소련 문자 보셨죠? 소련 글자. 뭐하고 닮았어요? 영어 같기는 한데. 예, 방향도 좀 이상하고. 소련 글자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근데 도령글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올라가서 만들어준 글자예요. 만들어준 글자인데 라틴어 글자를 그대로 쓰면 라틴하고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뒤집은 겁니다. 라틴어 글자를 갖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전부 뒤집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거의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없지만 말은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그 명, 저게 물건 물건마다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넣어준 건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후대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 얘기 아시잖아요. 설리반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데 듣지 못하니까?
점자로.
점자요?
그 아래 물건하고 이름하고 같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물건의 이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물건의 이름이 있다는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저절로 다 압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가 그렇게 다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헬렌 켈러에게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뭐가 문제냐니까 물건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럽니다. 손바닥에 물을 흘려놓고는요. 손바닥에 씁니다. water, W, A, 자꾸 써나가죠. 그러니까 켈러 입장에서는요. 아, 내 손바닥에 묻은 이것이 이것을 워럴이라고 하는구나. 천만에요. 안 돼요, 그게. 뭐가 안 되냐니까, 물이라는 이런 물체에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선생님이 손에 물을 흘려주고, 거기다가 글을 써도, 이 물과 손에 글 쓰는 게 무슨 관계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름이 쉽게 생각되지만, 그 경우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하염없이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죠. 아, 내 손에 흘러가는 이상한 이거하고 이 다음에 선생님이 내 손바닥에 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구나. 이거 터득하는데 글쎄요. 그 몇 번째 하면 될까요? 알 수는 없죠. 그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아이가 겨우 아, 이거 무슨 관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꿔주면 되잖아요. 다른 걸 만져보게 하고 다르게 쓰고 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걸 의미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이 관계적인 걸 봐야 되니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 더듬 올라가면 우리는 사물에 이름이 있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런 사물에 사물마다 다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누가 붙였을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아까 전에 뭐 사회적인 약속이라고요? 어느 때 뭐 저게 동네 회의 다 모여가지고 동네 회의를 해가지고 다 이거 다 이름 붙이자 이래 됐을까요?
이걸 만드는 거 보니까 네. 말이라는 게 그때 있으면서 입이 있으면서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입이 있으면서 말이 생겼다고? 그
말 자체가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결국은 사물의 이름까지도 다 붙여놨어요.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건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귀머거리는요. 입이 멀쩡해도 말 못합니다. 벙어리 되어버립니다. 못 들으니까요. 노래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들어요.
에?
들어요.
목청이 좋아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귀가 밝아야 됩니다. 귀가 밝아야 진짜 노래를 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자기가 낸 소리를요. 아 이건 잘된 소리다 잘못된 소리다를 자기 귀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에 힘을 빡 주고 소리를 냈는데 소리 들으면서 아 자기 들어보면서 아 이거는 힘이 많이 들어간 소리구나 스스로 알아들으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정선 잘할 때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켜도 어디 들어갔는데 이래 되면
귀가 더
그 귀가 어두운 겁니다.
피아노 노래는 레슨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피아노나 보여주면 되는데 말로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어렵다. 그래서 귀가 밝아야 특히 저 피아노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금방만 누르면 돼요. 문제는 바이올린 같은 경우 있죠. 귀가 밝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손가락 어디 누르냐에 따라 소리 달라지는데, 이거 어디 눌러야 돼요? 귀가 가르쳐 줍니다. 이런 눌렀는데, 음이 조금 높구나, 낮구나 하는 걸 귀가 알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찾아가요. 귀가 알아들으면요. 근데 귀가 어두우면요?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은 처음에는 손가락 가지고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가지만, 조금 숙달되면요, 손가락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귀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언어는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언어를 받지 않으면요.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얘기 하나 기억을 해두셔요. 이 언어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들고 넘어갈게요. 저는 옛날부터 이 자존심 하는 이 단어가 참 싫어했던 단어거든요.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일찌감치 버리고요. 자존심 내세우는 짓은 거의 안 했죠. 근데 대학을 또 갔더니만은요. 이 아이들이 커밍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해. 제가 압니다. 우리과 40명 중에 졸업할 때까지 커밍 안 하고 졸업한 애는 셋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 커밍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닝이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한 말이 자기 존경심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냥 딱 보니까 그 말 괜찮네. 자기 존경심. 그런다면 그 말이 이거 산뜻하게 와닿는 게 맞아.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단어를 열심히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많이 가만보니까 자존심이네. 그래서 자존심의 의미가 두 개가 있다는 걸 제가 실감을 했죠. 그 다음에는요.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지. 내가 이카고 생기거든요. 그럼 자존심은 버려야 되는 거냐? 자존심은 키워야 되는 거냐? 버려야 된다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자존심을 키워야 한다는 말을 할 때는 난 누구 생각을 하느냐? 나한테 그 말을 전해준 그 친구를 생각을 해요. 또 재미난 경우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 저 후배 여학생 중에 하나가 활동적이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는 길이 있어갖고 찝덕거려 봤죠. 친구 많으세요? 이랬더니 얘가 답변이요. 아는 사람은 많아요. 아니 오빠라 싶어가요. 그날 그럼 내려가가지고 사이다 한정 놔두고 한 서너 시간 떠들어가지고 참 친한 친구 됐어요. 보통은 친구 많냐고 물으면요. 많다고 답변하죠. 그 아이 같으면 다 많다고 하는 게 맞아요. 워낙 활동적이라 뛰다니까. 그래서 답이요.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개념을 아주 정리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통하는 데가 딱 생겨버리니까 용어,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깊이 있게 정돈해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내가 참 같이 만나가 떠들고 나면 아주 즐거워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중요한 의미는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이 말이 내 게 아니고요. 남의 걸 빌려서 쓰고 있는 거다.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당황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재밌는 것이 이 말이 어디서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던 차에 성경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니까요. 한 예를 보여줍니다. 2장 19절. 이때는 이미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와서 아담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고 한번 보라 했더니 아담의 이름을 척척 붙여나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주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붙이는 그 이름이 그대로 이름이 된 거죠. 이 얘기는요, 그 이전에 이 짐승들의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름조차도 누군가가 붙인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붙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요, 말털이라 하자 뭐 이러고 막 떠들곤 했지만 사람이 만든 건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본래 있던 것, 자연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 예가 바로 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누군가가 붙여 나갔다라는 이 생각도 쉽지 않은 생각일 터인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놀라운 이야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이 돼서 이 일을 맡았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불가능할까요?
자연을 지배 못하잖아요.
네?
자연을 지배 못하잖아요.
자연을 지배 못한다니요? 지배는 못해서 이러면 찢으면
아니, 내가 했는데 아무도 네.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아, 뭐 그때 내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름 붙이면
나는
저 혼자 붙이면 안 돼. 그렇죠. 맞아. 맞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름 지어주고
예.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선생 그때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놈들 이름 다 붙여놨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절마한테 이름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절마한테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불가능해집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수만 종이 다 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기억력 때문에 안 돼요.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 그때는 딱지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종이는 나중에 발견된 거니까. 기억력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신학한 문제.
만든 이름, 아이디어.
이름, 아이디어 하는 걸 다른 말로.
생긴 게 좀 다 같은 종류에도 차이가 다 있으니까.
네.
그게 구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같은 뭐 개에게도 개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종을 분류할 능력 부족으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아주 세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종을 분류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임마하고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개하고 늑대하고 이게 같은 종류냐 다른 종류냐 분간이 안 되면요. 그것도 문제 있죠? 어저께 저 집에 그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바깥에 나갔는데요. 목사님이 어디가 풀을 한점 뜯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하고 분간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거는 똑같은데 목사님 이거하고 이건 똑같은 건데요. 다른 거래요. 그런데 다르다는 걸 분류해낼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쉬운 질문이 있어요. 더 쉬운 답이 있어요. 어휘력 부족으로요. 짐승이 가령에 대해서 몇천 종이 왔다 칩시다. 여러분, 짐승한테 이름 붙일 단어 몇 개 알아요? 개, 소, 고양이, 말, 이래가 나갑니다.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말 끝말 이어가기. 영어가라고 하잖아요.
짐승 이름 쭉 붙어 나가는 것도 내가 꽤 알 것 같지만 시작을 해보면요. 얼마 못 가서 막혀버립니다. 어휘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다 했다는 거는요. 거꾸로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특강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때와 그때가 다른 점이 뭐냐고 꼭 보라는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모든 사물에 이름 붙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하더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뒤에 있어가지고요. 아니 하나님 그냥 뒤에 지켜만 봐요. 근데 보니까 참 잘했네.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이 됐더라는 걸 한 게 그걸 인정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와 아담은 뭐가 다르길래요?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요.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죄짓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어서 그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누구만
뭐를 기르기 어렵게 해요. 지식, 지혜가 다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쓰면 IQ가 달라요. 아담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않는가.
거의 하나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분에 이거 참 큽니다. 이게 참 무거워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요? 항상 머리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 시내 저 어느 학교 여학생 하나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요. 허리만 좀 다치고 다리 없었대요. 근데 걔를 업고 병원을 뛴 체험생이 내 친구니까, 그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물었더니, 그 3층에서 내다보고 이제 아이들이 장난치고 이러다가 밀렸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말이 잘 씁니다. 얘가 엉덩이가 하도 커가지고요. 엉덩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안 죽었대는 거죠. 삼청이기 때문에 회전할 겨를이 없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자본 그 친구 말이 그래요. 자본 걔는 엉덩이가 더 커가지고, 그래가 괜찮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머리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 머리가요. 근데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평생 이 머리를 쓰더요. 3% 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잘 쓰면 5%요. 만약에 10%를 쓰면 아인슈타인 정도가 된다는 거죠. 쓰지도 안 하는 이 무거운 머리를 왜 평생 끌고 다녀요?
평생 쓰라고 했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네. 이거 해서 이제 네. 안 쓰면 그쵸?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마 아담 때는요 이 머리를 다 썼을지 않을까.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느님께서 많은 제약을 주면서요 수명도 줄여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줄고 심지어 체구까지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줄여내면서 동양 거는 이 두뇌조차도 다 쓰지 못하고 조금만 쓰도록 줄여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줄였느냐 하니까 100% 쓰던 머리를 3 내지 5%로 줄여버린 겁니다. 아담의 IQ가 100이라면요. 우리 IQ는 3 내지 5입니다. IQ 3% 얘기 들으셨어요? 누가 IQ 3이죠? IQ 3. 붕어랍니다. 붕어가 IQ 3이래요. 삼촉하게 되면 삼칸데. 왜 그런 거 하니까. 붕어가 낚시에 걸려가지고, 이게 빨리 올라가다가 입이 여기 뚝 찢어져가지고 떨어졌거든요? 삼촉 후에 이놈이 그 낚시 물로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낚시꾼들한테 들었고, 저는 어느 만화에 일어났더라고요. 붕어, 의왕에 있는 붕어한테 누가 그랬던가 봐요, 들리게. 붕어 IQ가 3이란다. 이랬더니 붕어가요, 대꾸를 한마디. 뭐? 내 IQ가 3이라고? 해놓고 이게 한마디 빙 돌고 이어와가지고 그냥 또 뭐라 하냐면, 내 IQ가 3이라고?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내 IQ가 3이라고? 지가 좀 전에 했는 걸 기억 못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볼 때 그 붕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아담이 우리 보면 그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쟤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저 모양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런 관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냥 우리는요 이 IQ 3 내지 10밖에 안 되는 이 IQ 가지고 위대한 문화를 읽었다고 지금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요. 머리 좋다고 얼마나 떠들고 있냔 말이에요. 진성들 보면서요. 저것들, 불쌍한 것들,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 3 내지 10%도 안 되는 이 IQ 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역으로 아담이 만약에 이 두뇌를 100% 다 쓰는 존재였다고 칠 것 되면, 아담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을 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담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입력 기능과 그 다음에 검색 기능과 출력 기능이 완벽하게 작용을 한다고 쳐보면요, 그 많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어떻게 써서 붙였을는지를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물에 단순하게요, 이때만 니는 소해라 니는 말해라 마구리 붙여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물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물의 본질을 깨끗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담은요, 사물을 탁 보는 순간에 그 사물의 본질을 깨끗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예. 자기 아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데려왔을 때 딱 보는데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왜 튀어나오냐는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아들은 다른 짐승하고는 확실히 다른 존재고 어떤 존재라는 걸 보는 순간에 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 붙이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가졌던 그 지혜와 오늘 우리 지혜는요 이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IQ 겨우 3이나 5밖에 안 되는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아니 다니 이러고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문명을 입었어요. 근데 망고치고 있죠. 노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큰 배 만들었다고? 그거? 내가 몇천 년 전에 산꼭대기에서 내 혼자 하던 짓인데? 물론 자식도 데리고 했지만 그렇게 했는 거 인자 만들어 놓고 뭐 우리 자랑하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 어떤 그 지식이나 이 지식 해야 되나요? 지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분해가 우리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거기서부터 사물에 대한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이런 얘기가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왔을 때 영국에 있는 큰 사전에 그 안에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얘기가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왜 여자를 우먼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예쁜 여자가 하나 오거든요. 그래서 반가워서 했는 얘기가 와 맨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와 맨 뜻이 뭐예요? 앞에 한마디 더 붙여야죠. 이야 사람이다. 여태까지 맨날 짐승들만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이야 사람이다. 그래서 여자를 우먼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왜 우먼데? 그러니까 아 그렇죠. 이게 답이라니까. 아담이 영어를 썼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영어 쓴 사람들이 저거들 형편에 맞춰 만들어낸 이야기지 아담이 영어 썼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쓴 언어가 무엇이었는지는 몰라요. 홍수 이후에 아니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이 되면서 처음에 아담이 붙였고 하나님께서 붙여놓았던 그 이름들이 혼잡이 되면서 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으로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언어가. 근데 그거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우리 천국 가면 어느 나라 말 쓸까요?
천국
말 써요?
온놈의 말 다
그냥 아무 말 다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무 말을 다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니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나 모두가 한 언어를 쓴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같은 거죠.
얼굴과 얼굴을 제일 보태네요.
그거는 이제 나 저 공부 좀 했다고 이제 티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천국 가면 천국 언어가 한국어다. 이래서 천국 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많이 오거든요. 천국 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천국 언어 연수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전문대학입니다. 천안에 전문대학에 한국어 연수 오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천국 언어를 배우겠다고 통일교 교인들 말이에요. 대단하죠. 한국을 빛낸 사람 측에 대한데. 근데 문제는 빚만 내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가정들이 또 워낙 많으니까 이거 참 자랑을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참 애매하긴 한데 천국 언어를 배우겠다고 한국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아담이 이름을 붙인 사건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과 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저희 언어문들을 좀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공이 또 언어 아니겠어요? 음성학 공부를 제가 좀 안 했겠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발달해 가는 과정도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게 통찰력입니다. 제가 아마 이 언어학 공부를 안 했고, 어쨌거나 명석이 영어 전공을 안 했으면 이거 알아낼 방법이 별로 없을 테지만, 뭐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전공하고 관련된 거는 별로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적어도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고, 초기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보세요. 팔 힘이 없는, 저게,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팔이 강해지고 굵어져서 자연에 적응이 돼서 살아남는 게 그게 진화거든요. 말하자면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고 자연에 적응해가는 게 그게 진화의 기본입니다. 근데 두뇌만은 예외입니다. 예외. 말하자면요. 머리가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 커간 게 진화론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 오래된 인류는요, 두뇌 용적을 늘 뭐 작은 걸로 나와요. 800cc, 1500. 근데 1500cc 나오면 현대인이다 이럽니다. 근데 고대로 갈수록 고대 인류들은요, 두뇌가 좀 작은 걸로 묘사합니다. 해보면 뭐 크기는 별로 작지도 않은데. 자꾸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현대인에 가까워 올수록 머리가 커진 걸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진화론이 맞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머리는 그게 아니고, 자꾸 쓰다 보니 발달이가 커진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큰 거예요. 아니, 머리가 커진 이유가 없어요. 쓰지도 않았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화론이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분의 용적이 안 맞습니다. 목이 짧은 길이는 죽고요. 목이 긴 길이는 살아남죠. 더 자꾸 길게 빼다 보니까 길어졌죠. 그럼 두뇌도요, 같아야 됩니다. 두뇌 작은 놈보다가 큰 놈이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쓰다 보니까 자꾸 커져야 되거든요. 우리 두뇌는 그렇지 않아요. 안 쓰고 있는데 뭘. 안 쓰고요. 이 무거운 거, 이거 평생 끼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사고 나면. 교통사고 나면 주로요, 목, 여기 저 디스코거나 요 목 잘 부러지거나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가녀린 목에 묵직한 걸 얹어놨는데 차사고 나가 쿵 하면요. 박뒤로 제끼거나 앞뒤로 제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험해지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쓰지도 않으면서. 진화론을 못 믿겠다는 이유 중에 지난번에 제가 두 개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하나가 중간 고리가 없다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요. 화석 얘기 드렸잖아요. 화석이 진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화석의 생성 과정이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요. 책에 다 안 나옵니다. 막 적당히 얼굴무리가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 두뇌 이야기도 아마 적당히 얼굴무리가 지나가지, 이제, 옛날, 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뇌가 몇 cc였고,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800cc짜리가 뭔가 있긴 있었어요. 안 할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쓰지도 안 하는 머리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달려있는데? 저는 이거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 아주 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댕기면서 못 쓴다는 거거든요? 우리 얘는 놀 때 쓰는 말 있잖아.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 그거 똑같아요. 가방만 큰 거 들고 다니는 거하고 무거운 머리 일고 다니면서 맨날 사고 쳐가지고 다치는 거하고요. 비슷해요. 그럼 이제 그 언어의 출발도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중에 일부를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 붙이는 이런 일을 해서 나왔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언어가 저절로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고도로 설계되고 주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이 아담의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짧으면요 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끊고 다음주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저는 참 절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요, 그 아담이 독차는 게 좋지 못해서 덮는 대피를 지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아, 하와를 만드는 여자를 만드는 얘기로 바로 가야 될 터인데 바로 안 갔어요. 중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니까 사물에 이름 짓는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 만드는 얘기가 갑니다. 아니 이야기 하나만 계속해 나가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이렇게 갔느냐? 아니면 18절을 뒤로 돌려가지고 20절 그 중간점 앞에 거기다 끼워 넣어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 짓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참 외워서 안 되겠구나 하나 더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이어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이런 순서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답을 생각하고 나고 난 다음에는요. 거의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은 육축이라든가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바로 뒤에.
예.
그리고 이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는 암수가 필요하다는 걸 예. 명시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끄집어냈죠.
한 50점짜리 답은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굳이 이름 짓는 일 아니라도 모든 생물에게는 암수가 있겠구나 하는 거는 이름 안 짓고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IQ까지는 안 가고요. 우리 IQ 가지고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 큰 점수는 못 드릴 것 같네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선생님이 네. 그 전에 동물계치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담이 이름 내는 거 보고 혼자서 네. 어, 심심하나?
이름 짓는 거 보고 심심해. 사실은 제가 그 앞에 이야기하면서 답은 은근슬쩍 말씀드린 셈입니다. 왜 독차하는 게 좋지 않구나 그래 놓고 바로 만드는 이야기로 가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이름 짓는 이야기를 왜 삽입을 시켜 놨을까 그런 얘기죠. 주제와는 어떻게 본다면 좀 이렇게 분리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분리시킬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동물 대필에 동물단
다 짓고 난 다음에 뭐 도락하면 뭐해요. 짓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뭐 하다못해 짐승 들어오면 줄도 세우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놈 돌아다니는 거 레포트를 안 해가지고 세우고 하면 될 텐데 이 경우는 다 붙이고 난 다음에 해주니까 도울 일이 별로 없었지 싶어요.
모든 사물에 이름을 지어놓고 예. 그 아담의 예. 혼자 있는 것을 그 보니까 예. 외로워 보이니까 그 상대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는 이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18절 보세요. 그게 이름 짓기 전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를 그 이제 갈대를 채서 그 해서 이름을 지어야 하니까 그 이제 여자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제가 다 못 알아듣겠는데.
아담한테 먼저 이렇게 응. 다 이름을 짓도록 해놓고 어 이상하다 느끼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름 다 지어놓으면 뭐가 이상하죠?
나도 나다 외롭다
이름 지었는데 남 예를 들어서 소가 소 중에 암수와 수소를 이름을 다르게 붙였다면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름을 지으면서 걔네들을 볼 거 아니에요. 네. 파악을 하고 보면 이제 내 마음도 네가 좀 알아라고 느끼게.
어, 이야기도 이제 어렵네.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네. 나도 외롭다. 너도 이렇게 짓고라니까
누가 통을 떠내주세요.
발견하지 않으면 네가 혼자인 걸 발견하지.
아, 그건 우리 IQ 가지고도 된다니까요. 그 정도는.
집에 오냐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 다른데 아까 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사물에 이름을 다 붙였다는 것은 모든 사물을 다 살펴봤는데 그 속에는요 자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로? 네. 그러면 이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아, 네. 어, 이 사람은 내가 외롭구나. 그게 없다.
달리 말하면, 자기 짝이 될 존재는 이 속에 없다는 걸 확인한다고. 또, 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모든 짐승하고는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확인 작업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거 이미 있어도 확인되지 않나요? 네? 내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짝부터 만들어 놓고, 아담아 너 이름 붙여라. 네? 그러면은, 얘가 이 머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주인공.
그래도 물론 되겠죠. 당연히 되죠. 그런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딱 거치고 난 다음에, 아, 나라는 존재와 이 모든 짐승들의 존재를 확연하게 구분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 안 붙은 짐승 하나 있는데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탁 보는 순간에. 지금 내가 이름 쫙 붙이던 가구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이거 탁 드러나버리잖아, 그냥. 거기에서 아담이 놀란 감탄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와 안 만들어졌으면 아담이. 네.
맞아. 하나님하고 살았었겠네, 그죠?
근데, 나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해보세요.
그, 천지 창조할 때 1장 27절에, 네. 남자와 여자를 이미 창조하시고, 네. 그리고 왜 2절 가서 다시 없는 것처럼 아담을.
그거는 조금 이따가, 네. 저기,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막 질문. 그것도 이상했거든요.
뭐, 창세기 하면 그거 반드시 설명해야 될 거니까. 오늘 주제하고 약간 이탈인데, 네.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그럼.
이거 앞에, 그 성경 쓰는 그 습관 그거하고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앞에 제시해놓고 밑에 설명해요.
뭐, 공부했다고 티를 내는 거니까, 뭐, 이해를 하시죠. 나중에, 그, 이런 거는 저 뭐야,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물어 답 나온다니까요. 자꾸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아니, 이게 다 설명 들은 거 나만 못 들은 것 같아서 계속 그러네.
아니요, 다른 사람도 묻고 싶은데 지금 안 하고 아는 척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궁금하지.
맞아,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알아야 질문 안 되니까.
오늘 내, 아침에 제가 잠깐 홈페이지 봤더니 뭐 이상한 글을 하나 남겨놨어요. 딱 세 줄 남겨놨다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답이 있네요. 뭐 이거들이 있던가? 질문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답이 있네요.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이 있네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그 말하자면 성경에 이런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답이 있고 아마 이런 느낌을 아마 누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이 있네요. 그리고 아주 참 재밌는 말 하나 보고 있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봐, 지금 옆으로 쓸 게 아닌데, 뭐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서는, 아담의 경우는 이 하와가 다른 짐승과 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뒤에서 이제 결혼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하고 결혼해 있는 저 상대자가 세상에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다 통틀어도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나한테 맞는 짝이 있다라는 게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당신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한테 안 맞고 이래가 어떻게 살겠냐 싶은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과 다 비교했을 때 나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이 개념을 결혼이라는 제도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물을 수 없는 거죠. 내하고 도저히 안 맞는데 싶어가지고 바꾸면요 잘 맞는 짝이 있을 수 안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참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거 다 나무떡입니다.
그럼 이혼 몇 분 하고 또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배워가지고요. 처음 만나가 함께 살 때에 이 사람하고 잘 나 스스로를 고쳐가면서 해야 될 걸 못했다가 다른 사람이 가서 그렇게 고쳐가면 늦게 하나 깨달아가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결혼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상대가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한테 딱 적합한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결혼한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만물의 이름을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시고 하와라 이름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이런 감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살죠. 지난 주일 저녁부터요, 밤중에 자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없어요. 밤에 기침이 많이 일어나니까 보따리 사가 마루에 가서 자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아래하고 이틀 동안은 1시 반에 그러는구나, 2시에 그러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도 기침을 해대니까. 제가 웬만하면 푹 자버리는데, 잠이 모자라니까 누우면 가서 보락거려 버리거든요. 근데 깰 시간이 됐는가 싶어서 시계를 딱 보니까 1시 반쯤 됐잖아. 아, 기침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도 2시 반쯤에 내가 몹시 하다가 보니까 또 보따리 사가 밖에 나가 자거든요. 저게 조금 심해지면 밤중에 응급실로 뛰어야 됩니다. 내가 업고 뛴 적이 한번 있거든요. 숨이 막히면 못 그러니까 방법은 다 업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카더라. 내가 세상에 숨이 막혀가 죽기 일보 직전 때 날 업고 갈 사람이 이 세상에 당신 말고 누가 있겠나? 혹시 감동이죠. 근데 죽든 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장 정확한 짝이다라는 생각이,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요, 죽기 일보 직전이든 뭐 이래저래 말썽을 부리든 말든 간에요, 애 많이 먹이죠. 따지면 사람이 피장파장,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든 간에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면요, 결혼 생활에는 참 즐거운 삶일 수 있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중요한 장치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물을 수 있고 그런 얘기죠. 오늘 마치고 방금 하다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참 오랜만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3월 달에 요 가까이 정근을 왔더라고요, 경주서. 3월 달에 온 사람이 왜 이제 전화했느냐고 고함을 질러댔더니, 아, 홍생님 응원하지 마라. 신랑 때문에 내가 3월, 4월 죽을 고생을 내가 그래 연락 못 했다. 그러다. 그분이 이제 신장염 때문에 신장을 그 했거든요. 신장을 교체를 했는데, 아, 신장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거는 하고 이제 신장 괜찮은데 약을 계속 먹으니까 또 그거 부작용인지 암이 또 생겨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을 했고 이제 겨우 정신 차렸다. 이러더라고요. 좀 미안하대요. 그 참냐, 고생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또 어느 선생은 있잖아, 신랑이 중국 가가 간이식 해가 왔다 이러더라고요. 간이식을 중국 가서 한다고? 한국에서 안 되고 이러니까, 한국에 저게 뭐 잘 없어가지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테고, 그죠? 돈 주고 샀는구나. 마찬가지인데, 야, 이거 완전 돈으로 사람 살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전해오는 소식들이 잘 먹고 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전부 다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렇게 소꿉장난하듯이요, 아무 탈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함께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살라고 만들어진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요 잘 이겨나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하는 이거는 참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쉽게 잘 이겨나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두뇌, 그 좋던 두뇌 다 정지시키고 조금만 허락해놓은 거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런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기사를 이렇게 정돈해 나가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조금 해놨습니다만, 결혼에 대한 얘기는 좀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이건 뭐 계속 하려면 얘기가 엄청나게 길어지는데 적당한 선에서 다음 장 시간 하기로 하고요. 아까 저기 김진아님 물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오늘 매듭을 칠게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이렇게 잘 비교를 해보면 그 그것 말고도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순서가 틀려 있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2장에 보면요 사람 창조가 먼저예요. 어디에 그런 측면이 나타났냐면 5절에 보시면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채소가 나고 초목이 났다 이런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1장하고 2장을 비교하면 이 저기 앞뒤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이건 뭐 옛날에요. 이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1장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전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거 있다가 전부 엘로힘입니다. 그 엘 그렇고요. 2장에는 여호와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2장 4절부터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 비평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1장은 이름을 붙이기를 이건 엘로힘 문서다. 2장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여호와 첫 글자 J입니다. 그래서 J 문서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분류했는데 두 가지 문서를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걸 설명할 때 자꾸 가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의 저자 혹은 편집자가 서로 다른 두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켰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면 짜집기다, 그죠? 그러면 창세기 저자는요, 굉장히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실력 없는 사람이요. 저 옛날 학교 숙제할 때 짜집기 들어 하죠. 야 숙제, 자 숙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 하나쯤 만드는 거요. 일기장 뭐 많이 써야 되거나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하 작품 그냥 갖다 붙여가네요. 그렇다 막 숨으려고 당장 욕통 나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죠? 손질하잖아요. 하나의 이야기처럼 손질을 해가지고 들통이 안 나도록 만들어가 내지 않습니까? IQ 얼마 안 되는 우리도 이런 거 하는데요. 창세기를 쓴 저자가 이 문서 저 문서 서로 안 맞는 얘기를 그냥 갖다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비평하는 학자들은 자기들은 똑똑하고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저자는요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저자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왜 그랬을까라고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아 요거 잘 됐다 해서 덮어놓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할 때 우리 눈에 이상한 거 있으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그렇게 들여다 보다가 참 놀라운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장 2절을 함부로 비판할 건 아닌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장은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된 겁니다. 2장은요. 인간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 우리나라 가지 말고 남한으로 갑시다. 그래야 쉽겠다. 이 남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서울이 중심이에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비자면 서저 북쪽으로 다 아주 치우쳐가 한데 그쪽에 있는데 괜히 이야기는 해야 되지.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예요? 서울. 아니면 서울이 저쪽이.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중심이냐, 행정사의 중심.
예. 뭐 이렇게 질문을. 공부하는 팀이 되게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야? 정치, 문화, 행정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정치, 문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울이죠.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요? 아니죠. 어디쯤 될까요?
대전쪽으로.
대전도 약간 서쪽으로 가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면 대전하고 대구하고 그 어디 중간.
좀 안 될까?
지리적으로 중심을 말하자면 거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
대한민국의 그 뭐죠? 뭐 스포츠인가 그 거기에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식당이 나오더라고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리적인 중심이 있을 수 있고 행정적이나 문화적으로 찾을 때 중심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도 어디에 1장은 어디에 관심을 두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에 관심을 두고 기록했고 2장에 들어와서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걸 묘사해 나가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2장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장에서는 순서를 중시해서 읽으면 되고 2장은 순서 중심이 아니고 창조의 중심이 사람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아 나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글을 쓰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심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중심이 그러니까 기록하는 의도가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란 이름을 자꾸 써요. 그러면 그냥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명사는요 사람과 관계없이 사람과 좀 떨어져서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이런 느낌을 줄 때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우리 아버지를 대해도 그죠? 공식적 입장에서 대하는 아버지가 있고 친척관 아니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걔한테가 달라지잖아요. 어저께인가 우리 집에서 뭐 하다가 밖에 있는데 지금이 날 보고요. 강도사님 가잖아요. 참 웃긴데 집에서 무슨 강도사님이고 집에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보 놔두고 강도사님이 뭐고 별로 기분 좋은 얘기 아니죠. 웃긴다. 데려와가지고 여보 캤다가는 어디서 또 눈총 받으려고 그 입장에 따라서 창조라는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를 설명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본다면 공식적인 관계죠. 근데 이 장 여기 딱 들어와서 사람 중심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내려와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 장면이 딱 들어오면 여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를 말하자면 이 그 저게 이 글에 글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공식적인 측면, 그다음 여기는 사적인 측면이 강조된 이런 표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데는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자꾸 관계가 많이 아주 밀접하게 언급돼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측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하고. 순서가 틀렸는지 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냥 만약에 아까 김선생님 질문했던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1장에 봐라 남자 여자를 이미 창조했지 않느냐 2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는 딴 사람이다 이를 들고 나올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와가 최초의 여자가 아니고 실제로 남자 여자는요 일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잘못 읽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웬만하면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도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질문은 답을 다 달아놓았습니다. 제 홈페이지 자유실에 가시면요 그거 한번 안 읽어본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어요. 김혜숙 씨 잘 앞고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세상에 강성 홈페이지 어디 있는데요? 이랬거든요. 두어 주 전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직 있는지 내 이해가. 거기 보러 간다고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그랬던 모양인데, 웬만한 질문은 제가. 웬만한 질문은 제가 여기 딱 깔아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시거든 그 참고하셔요. 참고하시고 거기 어떻게 되어있냐고 저기 지난 한 두 주 전에 물었는데 창세기를 뽑으면요 한 400 내지 5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 나옵니다.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 혹시 저 멀리 가 계시더라도 그거 공부 좀 하셔요. 거기 다 최대한 잘 붙여놨고요. 질문을 또 추가로 받게 되면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찾으면 거기다 업그레이드가 그에 갑니다. 제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자료실 어디에 가서 몇 번 몇 장에 몇 번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답을 잘 달아버립니다. 일일이 새로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참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이 말이 간단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주셨음을 또 감사할 수 있는 데를 되게 주옵소서. 진화론에서처럼 우연하게 또 살다 보니까 말이 생겼고 말도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바벨탑 사건 이후 혼돈되어서 서로가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하늘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화가 통할 그날이 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이 있음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